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난 시간에 6.25와 관련해서 6.25에 대한 전쟁 지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앞장서서 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 그러니까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이후에 1960년 4.19로 하야를 할 때까지 12년간 이승만 대통령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승만 대통령만큼 잘못 알려진 분들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승만 대통령을 뭐 외교는 그런대로 잘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나 이런 거는 뭐 문외한이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뭐 외교에는 귀신, 경제는 등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런 얘기들이 맞는 거냐? 우리가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운영 능력이 가장 탁월한 역대 대통령. 이게 이제 언론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여기에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평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위, 김대중 2위, 전두환 3위, 노무현 4위, 이승만 대통령이 5위래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한 부분을 보면, 전문가들이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안 좋은 평가를 해놨습니다. 과연 그럼 우리 이 경제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은 이승만 시대를 도대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을 한번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평가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과연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이렇게 경제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꼴찌 평가를 받을 만큼 정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지 우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1인당 소득이 약 그 $35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78%, 전국민 10명 중에 8명이 자기 이름자도 제대로 못 쓰고 기본적인 덧셈 뺄셈도 못하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 전 국민의 78%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교육 이수자가 남북한을 통틀어서 2만 6천 명에 불과했다. 이 정도 나라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가 부족했겠죠. 우리 지난번 6.25 때도 비슷한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이런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먼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요. 불과 한 70년 전의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1948년에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북쪽에는 이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들어섰을 때 상황이 뭐냐면, 요 오른쪽에 이 사진이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이 흥남에다가 놓고 간 흥남 질소 비료 공장 사진입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공장이었습니다. 인구는 북한보다 남한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 북한이 900만이고 남한이 2200만이었는데, 이 발전 시설이나 발전량으로 보면 특히 발전량으로 볼 때 남한이 4%고 북한이 96%고 남한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 전기가 없다는 것은 문명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 분들은 우리 그 저 젊은 시절 어렸을 때 전기가 안 들어가가지고 호롱불 켜놓고 공부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전국의 농어촌까지 우리 전기가 다 들어간 게 1970년대 중반 76년, 77년 이 무렵입니다. 그 이전까지 전기가 없으면 밤에 무슨 문명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뭐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발전 양으로 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 전기를 압도적으로 생산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게 그 압록강에 만주 쪽, 그 중국 쪽과 이 북한 쪽을 가로막아서 그 수풍댐을 만드는 수풍댐 사진입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도 발전량으로 보면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발전소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우리가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5월 10일 재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갑자기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5월 14일 날 단전을 시켰다고 해서 514 단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북한에서 우리가 넘어오던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그야말로 남한은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 우리가 불과 몇십 년 후에 요게 이제 그 밤에 위성 사진이 한반도를 찍은 그런 사진인데요. 남한은 뭐 아주 뭐 그야말로 휘황한 이런 빛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북한 지역은 여기가 평양인데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암흑 세상이 됐습니다. 불과 60년, 70년, 50년 만에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대비가 이루어졌을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는 물론 대통령은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 시대였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그 한 시대는 뭐냐? 우리가 그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그래도 우리가 새끼 밥은 굶지 않게 된 그런 나라를 만드는 시기였다 이렇게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 12년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절 18년 합쳐서 요 30년은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아주 급속한 발전을 하는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 출발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됐을 때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일본 사람이 그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76만 명에서 79만 명 정도가 그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일본이 망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총독부가 이 사람들에게 전부 이제 그 퇴직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여비를 그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막 막대한 돈을 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이 시중에 막 풀려나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걷잡을 수 없이 발생을 해가지고 뭐 물가가 뭐 50배씩 그 폭동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46년 1월에 그 쌀 한 말에 656원이었는데 이게 1953년 1월이 되면은 91,200원으로 그 오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돈이 휴지 조각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 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가 그 국가발전원에서 뭔가를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한미원조협정이라는 것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한미원조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 정부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기 시작합니다. 뭐 산업부흥 5개년 계획, 5개년 물동 계획, 농림증산 뭐 3개년 계획, 석탄증산 5개년 계획.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은 박정희 시절에 시작한 걸로들 다 알고 계신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런 경제개발을 하기 이전에 이런 계획들이 이승만 시절에도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돼가면서 막 이제 그 출발을 하려고 하던 시기에 6.25가 터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기록을 보면 우리가 전쟁 전 수준으로 우리 산업력이 복구된 시점이 언제냐? 1958년입니다. 그래서 1958년에 이승만 정부가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전후 복구를 완료를 해서 우리의 산업 생산력이 전쟁 전 상황을 회복했습니다라고 백서를 발간을 해요. 그게 1958년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부터 1958년까지는 무엇을 하셨느냐? 전쟁으로 다 부서진 이 나라를 겨우 복구를 해서 전쟁 전 상황으로 겨우 복구를 해놓은 것이 1958년이니까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뭐 한 거예요? 전쟁으로 부서진 나라를 복구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통과를 해왔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뭐 이승만 대통령은 뭐 경제에는 뭐 등실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이게 맞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죠. 특히 우리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명피해는 2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남한 지역 인구가 2천만 정도로 그 좀 파악이 되는데, 물론 그 중에 이제 한 180만 명 정도가 월남을 했으니까 약 2,200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00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 기간 동안에 죽거나 다치거나 뭐 인민재판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거나 납북을 당하거나 이렇게 인명피해를 입었으니까 전 국민, 그러니까 뭐 북한을 우리가 따지지도 말자고요. 남한 지역 전체 국민의 약 10% 정도가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인명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그리고 공업시설의 60%가 파괴가 됐습니다. 주택은 36%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10가구 중에 한 3가구 내지 4가구는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 집이 부서져가지고. 그때서부터 우리 국민들은 그냥 집에 관해서는 전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돈만 생기면 부동산 사잖아요. 돈만 생기면 아파트 사잖아요. 이게 다 이때의 트라우마 때문이에요. 한이 맺혀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32%가 부서져가지고 교실도 없고 학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3부제 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피해액을 30억 달러로 추산을 하는데, 이거는 전 국민의 2년치 총 생산에 해당하는 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엉망이었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2012년에 20-50클럽이라는 것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30, 50 클럽이라는 것을 가입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는 것을 30, 50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상에 30, 50 클럽에 가입을 한 나라는 정확하게 7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20, 50 클럽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국인데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헬조선이래요. 뭐 금수저, 흙수저래요. 막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희대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는 그 임마뉴엘 패트리시라는 이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하버드를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하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인데 선진국이 아니라고 우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책까지 썼습니다. 당신들만 모르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당신들은 선진국이 맞습니다라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증명을 해줘야 되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냐.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이라는 그런 위인이 나타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에 이제 그 혈혈 단신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이때서부터 국가를 이제 그 이끌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12년에 일본이 이제 그 배고인 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망명을 떠나가지고 1912년부터 1945년까지 무려 33년간 해외에서 망명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이 정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뭐 정치, 뭐 경제, 산업 이런 데 이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각 분야 전문가들 다 만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산에 묻혀 있는 이런 지하 자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석이었습니다. 중석. 이 중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대포를 만들 때 이 대포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강력한 특수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고도의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을 만들 때 여기다가 중석을 섞어가지고 특수강을 만드는 그런 그 이 아주 특이한 금속입니다. 이 중석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났고 한국에서 나는 이 중석이 굉장히 우수했어요. 근데 이 그 광석이 공산국가에 넘어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 한국에서 생산되는 중석을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이 중석을 생산하려고 보니까 전부 이 그 태백산 지역에 이 중석들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캐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도를 우선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를 놔가지고 우리가 광업부터 발전을 시키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그때서부터 이제 철도 건설을 준비를 해서 1949년 4월 달에 영암선 철도라는 걸 건설합니다. 영암선은 어디냐면은 경북 영주에서 철암까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태백산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철도를 이때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미국의 원조 당국이 야, 저 이승만 저 노인 저거 노망났다. 지금 국민들 말이야 먹고 살 것도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무슨 철도를 놓는다고 그러느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생각이 달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학사학위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했습니다. 석사를 하버드 대학에서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바로 옆에 그 가까운 곳에 MIT라는 아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MIT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다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도대체 농업국가인 한국을 근대화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거를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철도를 놔야 된다. 이런 것도 그때 배우신 겁니다. 만약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영암선 철도를 놨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을 했잖아요. 그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놨던 이 영암선 철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만약에 그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영암선 철도 건설을 안 했으면 태백산 종합개발 사업도 훨씬 늦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뭔가 근대화를 하려면은 이제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기술자가 필요한데 이 기술자를 길러내야 되는데 이 길러낼 수 있는 고급 학교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다가 만든 그 동지회라는 교민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지회관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도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 있을 때 이제 취득을 한 건데 이거를 매각을 해라. 그래서 그 동지회관을 매각한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정부 자금을 또 보태서 요 인천에다 만든 것이 인하공대입니다. 인하공대 이름이 왜 인하공대냐? 인천의 인자, 하와이의 하자를 한 자씩 따서 인하공대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인천의 인자를 왜 넣느냐? 하와이 교민들이 제일 먼저 출발한 게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그 소래교회라고 그 교회 교인들이 제일 먼저 하와이 사탕수수밭의 노동자들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천분들이 하와이 교민회를 형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인하대학, 인하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인하대학교 안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주화한답시고 그 동상을 쓰러뜨려가지고 지금 인하대학교 창고 안에다 넣어놨대요.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인하대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의 MIT를 만들겠다 하는 의지에서 만든 것이 인하공대입니다. 그래서 인하공대에서 많은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양성을 해서 사회 각 분야에 이제 진출하도록 만드는 거죠. 농지개혁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을 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비율,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비율 3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70%의 농민들은 뭐냐?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의 그 농토를 빌려서 거기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질 때 땅을 빌리는 그 이 지대를 줘야 되는데 이 지대가 1년치 뼈 빠지게 그 농사를 져서 소출한 소출의 50% 내지 70%를 지주들에게 줘야 됐습니다. 그러니 이 소작인들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겠어요.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 농사는,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는데 지주들에게 땅을 우리가 그냥 뺏어가지고 나눠줄 수도 없는 거고 북한은 그런 식으로 농지개혁을 했죠. 우리는 그래도 자본주의 국가인데 지주들로부터 땅을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고 정부가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당시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 대신 몇 년 며칠까지 땅값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뭐 몇 년 며칠까지 주겠다라고 이제 지가증권이라는 걸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주들에게도 대가를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 농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1년 소출의 30%를 5년 동안 갚으면 이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이런 그 농지개혁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지주들이 이걸 반대를 했으면 우리 농지개혁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주들의 그 대표로 이루어진 정당이 한민당이었는데 한민당의 김성수라는 분이 야, 이거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민당이 300%를 요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30%씩 10년을 내는 걸 했는데 그걸 절반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줄였어요. 바로 이 한민당의 김성수 씨가 자기 그 당원들을 설득을 해서 150%로 이렇게 만드는 이 농지개혁안에 찬성을 해서 농지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땅 한 땅이 없어가지고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내 땅이 생기니까 나만 열심히 노력하고 나만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이제 당대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농지개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가 농지개혁을 만약에 그때 안 했으면은 아마 공산화가 필연적으로 됐을 거다. 왜냐하면은 농지개혁을 하고 두 달 후에 6.25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 학자 중에 그 사쿠라이 히로시라는 학자는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남침한 것은 농지개혁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뭐 이런 뭐 그 학설도 내놨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농민들이 이 농지개혁이 안 돼 있었다면 아, 무상몰수 분배 이걸 하겠다라고 공산당이 선언했을 때 다 공산당에 동조해서 아마 공산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의 농지개혁은 우리하고는 정반대로 돼가지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습니다. 그런데 무상분배라고 해서 땅을 나눠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준 게 아니라 이용권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저당 잡히지도 못하고 남에게 빌려주지도 못하고 뼈빠지게 그냥 농사 짓는 권리만 받아가지고 그래놓고 우리가 땅 줬으니까 현물세로 또 25%씩을 뜯어갔는데 나중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무려 뭐 애국미 헌납 뭐 해가지고 70%를 뜯어갔대요. 그럼 뭐예요? 지주한테 땅을 뺏어가지고 공산당이 지주가 된 거예요. 농민들은 다 농노가 된 거예요. 농노가. 그러니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 안 하지. 그래서 막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야 안 되겠다. 그동안 나눠준 땅 다 도로 내놔. 그래서 다 내놔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집단 농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농민들은 그 집단 농장에 속한 농로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식량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는 이유는 이 농지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요 지가증권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지주들에게 나눠준 그 돈 대신 나눠준 거고요. 이거는 현금하고 똑같이 통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제 교육을 열심히 시킨 그런 대통령으로 아주 유명한데 이 교육혁명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국문보급운동을 펼쳐가지고 이 문맹을 그 없앴다는 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월에 퇴임할 때까지 전 국민의 문맹률이 10% 선으로 떨어졌다. 78%에서 10%로 떨어졌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고급 인재들을 교육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만 생겼다 하면은 국비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우리 젊은이들을 교육을 시킨 결과 1959년에 가서는 대학 진학률이 영국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국가에서 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은 시켜야 됐고 학교는 필요한데 정부는 돈이 없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지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고급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일수록 이 사립학교 비율이 높아요.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많은 그 돈 가진 사람들을 학교를 짓도록 사립학교 짓는 쪽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민간인 그 유학 그룹이 하나가 만들어졌고 또 우리가 군인들로 그 형성된 이 장교 유학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으로 가서 우리 군을 그 운영하기 위해서 군 유학을 갔다 온 사람 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이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요 집단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때 요 사진이 이 국문보급반이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이 한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요 사진이 되겠습니다. 요 도표는요, 그 당시에 그 군인과 민간인들이 해외, 이 유학은 거의 국비 유학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이 11,595명이 해외를 유학을 다녀왔고, 민간인이 5,423명. 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가는 세력이 됐는데 민간인에 비해서 군인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1950년대를 통해서 군인들이 가장 많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이 한국에서 가장 선진화된 집단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우리 국가를 이끌어나가는 전면으로 등장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1961년에 5.16이 일어난 것은 가만히 보면 이 수치로 보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닌가? 뭐 박정희 대통령 설명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특이하게 이 본인이 이제 유학을 다녀와서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농업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주된 전략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농업 때려치고 우리 공장 져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우리가 이제 그 휴전협정을 맺은 다음에 UN에서 앞으로 한국이 어떤 식으로 먹고 살아야 될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 내이산협회에다가 한국 경제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좀 그 연구를 해달라고 해서 그 연구를 합니다. 그게 이제 내이산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 내이산 보고서가 최근에 이렇게 한국 경제의 재건을 위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해서 번역본이 이제 출간이 돼서 나왔어요. 필요하신 분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에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한국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6.25로 인해서 모든 사회 간접시설 다 부서져, 도로, 항만 다 부서져, 전력도 형편없어, 기술도 없어, 돈도 없어,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하고 농토밖에 없으니까 농업에다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이삼 보고서를 받아보고,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농사를 졌는데, 지금 국민들 새끼 밥도 못 먹어서 허덕이고 있는데, 야, 유엔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또 농사지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희망 없다. 때려쳐라. 그리고 내각에다가 철강 공장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철강 공장을 어디다 졌느냐? 요 가까운 데 가면 인천 송도 있죠. 송도에 가시면 인천제철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게 바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진 철강 공장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들이 지금 밥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하고 있는데 철강 공장을 지라고 이러니까 또 미국의 이 원조 당국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당초 노인네 저거 노망 들었다. 아니, 지금 국민들 밥을 먹여야지 무슨 지금 철강 공장을 짓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근대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제철소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이분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난관을 무릅쓰고 제철소를 지려고 하는데 미국이 계속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민에 빠져. 우리가 가진 돈으로 질 거야. 그걸 이제 자체 보유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체 보유부를 가지고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게 바로 인천 제철소예요. 이런 식으로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한 이유는 미국 사람이나 세계의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 전문가들은 농사부터 져라 이래가지고 농사 열심히 졌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전략대로 하니까 한국이 성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책에다가 이걸 바꿨어요. 아, 한국이 성공한 이유는 서구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대로 해서 성공했다라고 이 내용을 바꿔놨어요. 바로 요게 그 당시에 그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해서 바로 그 송도 인천 제철소 그게 그 전에 대한중공업공사였는데 지금은 저게 이제 현대제철로 바뀌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 공장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후진국에서 진 최초의 제철소라는 사실입니다. 예. 이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독일하고 이제 손을 잡고 독일 그 기술을 들여다가 공장을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철소를 운영을 해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아이가 뭐 일만 생기면 유학생을 선발합니다. 국비학생을. 그래가지고 이때 제철 유학생을 10명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켜서 귀국을 시켰습니다. 그때 국비유학생으로 뽑혔던 사람이 김재관 박사라는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경무대에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유학 자금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어깨를 어루만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가 지금 독립을 했는데 진정한 독립국가가 되려면 제철공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철공장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유학을 보내는 거니까 한시도 놀지 말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빨리 와서 이 나라에 그 훌륭한 제철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거 아니에요. 다들 울면서 이제 유학을 갔대요.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미국 유학까지 마치고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포항제철을 건설을 할 때 포항제철 설계를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비유학을 보냈던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와서 포항제철을 질 때 이 사람들이 다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포항제철소가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이런 인재들이 길러지고 이런 발판이 만들어져서 박정희 시절에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이지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돼요. 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한미방위조약을 통해가지고 일단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남침을 그 방어하면서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그 국방비를 적게 쓰면서 국방비에 들어갈 돈을 전부 경제건설에다가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업적이죠. 예.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이제 밥도 못 먹어서 좀 굶어 죽을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잉여 농산물 도입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요 지금 급식을 먹는데 미국 사람들이 준 옥수수, 그 다음에 분유 이런 걸로 우리 다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옥수수빵 먹고 학교에서 급식으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다 먹여놨더니 나중에 뭐 반미대모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게 그때 이제 미국이 그 우리에게 제공한 그 밀가루입니다. 여기 항상 이런 마크가 있었죠. 한국하고 미국이 악수하는. 예. 자, 요 사진 한번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 사진 이렇게 소개하니까 웬 개를 소개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 보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물고기를 보셔야 됩니다. 요 강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식 대신 강아지를 이제 이렇게 기여했대요. 그래서 항상 요 강아지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남태평양에서 한번 참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원양업 그러면 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1956년도에 원양업이 시작이 돼서 우리 어선이 남태평양 가가지고 잡아온 이 참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무대 뜰에다가 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요 배가 지나모라는 배인데 그때 우리나라에는 남태평양까지 갈 수 있는 어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해군 경비정으로 쓰던 거를 포를 뜯어내고 거기다 어부를 싣고 남태평양까지 가서 아주 뭐 그 해프닝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뭐 뭘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부터 이런 원양업이 시작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배를 몰 수 있는 기술자들도 만들어지고 고기를 잡는 전문가들도 만들어지니까 박 대통령 시절에 이게 원양업이 급속도로 이제 폭발한 것이지 이승만 대통령에서는 이런 내력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거죠. 그 당시 이제 그 땔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 온돌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뭐 나무를 떼야 되고 밥도 나무를 떼서 해야 되고 물도 나무를 떼서 데웠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산에 나무가 남아나질 않잖아요. 그러니 이승만 대통령이 빨리 석탄을 증산을 해서 제발 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하는 거 좀 막아라 그랬는데 탄광을 복구하려고 보니까 뭐 전쟁 통해 탄광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탄광에다가 석탄 증산을 위해서 군대를 투입을 해요. 육군 파견단이라는 걸 파견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그 태백산을 넘는 도로를 뚫어주고 광부들 막 집도 지어주고 막사도 만들어주고 무엇보다 광부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광부들에게 또 공부도 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캐낸 석탄을 가지고 도심지로 이동을 시켜서 여기서 연탄을 만들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을 해서 그 방방곡곡에 보급을 하려고 보니까 경운기가 들어갈 도로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뭐 했습니까? 새마을 운동에서 전부 마을 안길 넓히기 운동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운기에다가 전부 저 연탄 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보급을 하고 나무 떼던 아궁이 전부 연탄 아궁이로 개량을 하고 그래서 싼 값에 연탄을 계속 공급을 하니까 다 연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산에 굳이 올라가서 나무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산림 녹화는 우리가 나무를 열심히 심어서 성공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체연료라고 하는 이 연탄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싼값으로 보급을 하는 대체연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대체연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석탄을 증산하기 위해서 탄광을 누가 다 보수하고 개방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푸른 울창한 숲을 가꾸기 시작을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서부터였다. 식목일을 그 공휴일로 만들어가지고 나무 심도록 만들기 시작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서부터였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산림 녹화의 원조는 이승만 대통령부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림 녹화는 뭐냐? 광부들 목숨하고 바꾼 겁니다. 석탄캐다가 광부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또 우리 국민들이 연탄가스 먹고 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정말 이게 피어린 산림 녹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원자력 산업입니다. 아니, 이 어른이 어쩌자고 1956년도에 원자력을 해야 되겠다. 이때도 아마 미국이 큰 충격을 먹었어요. 야, 저 노인네 어디서 원자폭탄 얘기는 들었나 보다. 분명히 원자폭탄 만들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원자력 유학생을 뽑았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 원자력 유학생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 영국으로 보냈어요. 이 어른이 1956년 2월 달에 원자력의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한미 간 협정을 체결을 했고 57년도에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을 했고요. 58년 3월에 원자력법을 제정을 해요. 그리고 특이하게 1959년 1월 달에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 지구상에서 원자력 개발을 담당하기 위해서 강력급 국가기관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1959년 3월 1일 날 원자력 연구소를 설치하고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를 해요. 이걸 위해서 또 원자력 유학생 20명을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냅니다. 그분들이 유학을 다녀와서 결국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뭐 울진 원자력 발전소 그거 운영하고 건설하고 짓는데 이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 원자력 부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두들겨 부수려고 이상한 짓들을 좀 벌이고 있잖아요. 바로 요 사진이 연구용 원자료를 그 건설하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이걸 시삽이라고 하는데 이 좌파들은 이거를 삽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요. 때려 부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설은 아무나 못 해요. 정말 큰 비전과 땀과 희생과 눈물을 정말 각오할 수 있는 사람,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는 건설을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국민들로부터 세금 뜯을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 거래세 뭐에 지금 이건 뭐예요 이게? 국민 주머니 털어가지고 자기네들 생색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까? 태양광이 말이 태양광이죠. 계속 비 오고 뭐 흐리고 그런데 그런 날이 1년에 우리나라가 몇백 일 되잖아요. 이런 나라에서 무슨 태양광을 한다고 전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 시절에 원자력 안 했으면 우리나라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까 전기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 전기가 거의 뭐 원자력에서 나오는 게 70, 80%인데 이걸 때려부시면 지금 중국에서 지금 전기 수입한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 언론 보도 난 거 보셨죠? 지금 이러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 그러면은 또 박정희 시절에 했던 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약, 그러니까 경제개발 계약 입구로 박정희 정부 이렇게 알고 계신데, 사실은 경제개발 계획을 처음 수립한 건 이승만 정부였습니다. 58년에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하자. 그래가지고 원래는 7개년 계획으로 세웠는데 앞부분부터 먼저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저 정부로 가가지고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언제냐. 1960년 4월 15일이에요. 그로부터 나흘 후에 4.19가 터져가지고 이 3개년 계획이 실행이 되지 못하고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정부가 출범을 해서 야 우리도 뭐 좀 해야 되겠는데 뭐 가지고 와봐. 그래가지고 3개년 계획을 가져다가 이걸 전부 다시 또 5개년 계획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빨리 하자 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또 5.16이 났어요. 그래서 시행을 못해가지고 또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야 우리도 뭐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아 그때 우리 경제개발 계획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서 개수 조정해가지고 실시를 한 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에서 시행한 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조는 어디냐? 이승만 정부예요. 자, 요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승만 정부 때 산업부흥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이 발족됐고 화천발전소 발전기기를 수리를 했고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IMF, IBRD 가입을 했고 충주 비료공장을 기공을 했고 사상 최초로 발전량 10만 킬로를 돌파했고 뭐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대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아무것도 공부를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만 욕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승만 정부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래 60년 4월 달에 하야할 때까지 정부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얼마를 썼는지를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국방 분야에다가 전체 예산의 51%를 썼습니다. 교육 예산에, 국민들 공부시키는 예산에 17%를 썼습니다. 나머지 32%를 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12년간 나라를 지키고 후대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 국가 예산의 68%를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승만 시절은 무슨 시절입니까? 나라 지키고 교육시킨 12년이었다. 그리고 요 아래 이 자료를 보면 미국이 원조를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줬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우리나라는 56년부터 59년까지 미국 원조를 가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걸로 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시드머니로 쓴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원조 추입니다. 원조가 1946년에서 58년까지 쫙 이렇게 늘어나죠. 1년에 3억 2천만 불, 뭐 2억 3천만 불 이런 식으로 가져다가 다 공장 짓고 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시절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에 이 고속성장이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요인들. 제일 먼저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두 번째로 뭔가 발판이 될 만한 기본적인 것들을 비록 뭐 크게는 못 줬습니다만은 작게나마 요소요소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절에 고도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든 요인들은 이미 이승만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것을 에들만과 모리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1965년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94개 개도국 중에서 60인데 사회문화개발발전복합지수는 14위였다. 이거는 다 이승만 시절에 그러한 투자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시절에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어쨌든 남침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경제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구축하는 12년이었고 농지개혁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신분상승의 기회를 제공을 했고 그러면서 또 민주주의를 그 토대를 구축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4년부터 우리가 북한을 앞질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났는데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만들어서 이러한 남북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닦아낸 12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렇게 평가가 아주 안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절은 어쨌든 재임 12년은 나라를 지키고 교육을 시킨 12년이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기 위한 그런 산업적 토대를 닦았다는 사실, 그리고 박정희 시대의 이 그 고도성장은 이승만 시절에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아까 이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하는 것을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승만 대통령마저 이렇게 지원해본 우리나라의 인물이 누가 남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을 띄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승만 시대의 12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